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 4월 16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8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에 연이어 등장하는 내용은 주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로서 나타난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장으로서 공통된 주제들과 단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죄에 대한 묘사, 땅에 대한 저주, 그리고 추방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함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던 첫 번째 아들의 탄생은 소망으로 가득했다. 하와는 그 아들의 탄생을 메시아 예언을 통해 들었던 약속의 성취로 여겼다. 하와는 그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어진 사건들, 곧 가인의 죄, 라멕의 죄, 수명의 감소, 그리고 죄악의 증가는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저주의 성취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다. 느끼기. 인류가 갈수록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한다. 행하기.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눈덩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된 경험을 나눠보세요. 2.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그 이름에 담긴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5.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던지신 질문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6. 가인의 유산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의 범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7.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감춰진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고 그 영향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말씀에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공동체 교회에 그 아주 급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이분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열정이 가득하여서 교회 곳곳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분을 보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놀랐지만 곧 여기저기서 아 뜨거워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전에 있었던 곳에서 좋은 경험들을 거침없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너무 버겁다. 아, 너무 힘들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했으면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었을 때 그 목소리로 인하여 정말 무덤덤하게 어쩌면 그냥 하는 대로 저항 없이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또 제 생각의 전환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서두시는 바람에 다른 곳과 비교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의 순서에 대해서도 빨리 찾아보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려고 느슨하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더라도 좀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하다 보니까 그분과 에게 가졌던 이 선입관이 사라지면서 어느샌가 여기저기에서 뜨거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주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먼저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이방인들이었고 또 그리고 철학자들이었고 천연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또 있는 재력가들이었고 학문을 많이 한 학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성경의 이방인들이었지만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구주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었다고 연예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은 단지 별을 보고 별이 움직이면 가고 별이 멈추면 멈추면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지 않았고요.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갔냐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시간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먼 곳을 여행하여 왔고 또 아주 그 땅에서 나온 값비싼 물건들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먼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먼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이 동방막사들의 말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큰 관심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왕이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헤롯의 마음 어땠을까요? 헤롯은 정말 정식 이스라엘 혈통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 불안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이 헤롯은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큰 경계 대상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어떻게 했나요? 예,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과 이제 대제사장의 답변은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성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7절에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그 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도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의 구주의 탄생지임을 알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면 이렇게 성경 박사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리가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정말 목자들에게 천사가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을 텐데 그들은 그 마음의 교만과 시기로 인하여 정말 참 빛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전한 소식이 신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해설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닌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특별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습니다. 이방인 교사와 무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실 리가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일부러 그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교만함과 완고함이 거절하게 된 거죠. 거절하게 만든 거죠. 헤롯은 이 아기를 찾거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박사들에게 얘기했는데요.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기별은 누가 전달해 준 것입니까? 여기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시하심 받고 다른 길로 고우에 들어갔다고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이 준비되었고 또 목자들이 외쳤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고 머물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교만과 시기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직접적인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요 구원의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적용 질문에 대해서 정말 유대인들처럼 교만과 시기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버리고 예언을 연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찾고 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값진 것을 가지고 경배하였듯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저에게 주신 마음과 재능과 그리고 꿈과 비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림의 약속에 비추어서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간구가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저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예수께 드릴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구주의 강림 소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대 남은 자손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로 메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로 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뵌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여름이 길고 또 겨울도 길고 봄과 가을은 매우 짧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아무리 길어도 끝내는 가을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끝없이 갈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끝은 오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천년 만년 오래 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앙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자리에 앉으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대로, 또 회사의 사장이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당대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보면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배가 운동, 성전 건축, 침례자를 몇 명 되거나 어린이 사업, 청소년 사업, 복지 사업, 노인 사업 이런 여러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목회자나 또 모든 성도들도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하고 싶은 숙원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숙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첫째는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있는 엽수라는 동네로 후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곳을 수도로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과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될 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궁이 완성되자마자 다윗은 그처럼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기리앗 이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4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길을 잘 닦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학교에 장학사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아가서 운동장을 쓸고 휴지를 줍고 풀을 뽑았습니다. 교실도 쓸고 닦았습니다. 온 학교가 청소하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님을 맞는 것입니다. 내기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위원으로 3만 명의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법궤를 싣고 올 새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날을 잡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었겠습니까? 마치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다리듯 다윗도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잡아놓고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78년도에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가난하고 아마도 국가적으로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 수학여행은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전라북도 임실, 고향을 떠나서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다녀오는 그 수학여행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광고하기를 아침 6시까지 학교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은 학교에서부터 10리 떨어진 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첫 차도 학교에 6시까지 갈 만큼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침 6시까지 학교에 집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 가기 전날 엄마에게 일찍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6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니 일찍 깨워줘야 돼. 그렇게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깨워주셔야 될 엄마가 아직도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지금 수학여행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엄마 몇 시나 되었어? 당시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야기하시기를, 이놈아, 아직 멀었으니 더 자. 엄마가 시간 되면 깨울 거야. 하지만 시간을 알 수 없는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이웃집에 가서 시간 한 번만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아들의 부탁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웃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을 깨워서 시간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12시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이제 12시밖에 안 되었으니 더 자라.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엄마가 옆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또 깨웠습니다. 엄마, 이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이웃집에 가서 시간 좀 알아보고 오시면 안 되나요? 옛날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웃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주무시고 있는 이웃집을 깨워서 시간을 알아보고 오셨는데 겨우 한 시간이 지난 새벽 1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을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소풍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그 날짜를 잡아놓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날은 손꼽아 기다릴 만큼 기대되고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를 옮기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을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그토록 감개무량하고 좋은 날에 선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는 중에 갑작스런 돌발 사고로 새 수레를 몰고 있는 우사가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장면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사에게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운반하기 전에 새로이 수레를 맞춘 사람입니다. 정말 수고한 사람입니다. 길도 깨끗이 보장하고 정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음악을 위하여 밴드부도 동원하고 길양편에 환영인파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길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흔들러 떨어지려 하니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손으로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칭찬은 못해줄 망정 분노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다니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려 떨어져가지고 땅에 구르면서 돌판이 굴러나온다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비웃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사가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든 것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우사가 죽어야 했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학원 298쪽에 보면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경벌이었다. 우사가 죽은 것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사가 무슨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까?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 7장 4절로 9절에 여기 법궤의 운반 수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교회인 성소는 조립식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분해하고 이동하고 멈추면 조립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성소를 옮길 때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너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법궤 이외의 성소 기구 운반을 위하여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선택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각종 기둥과 휘장과 지붕과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온갖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요, 법궤 운반조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법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빌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자 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법궤는 소나 짐승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가 끌고 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메고 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법궤 안의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웃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4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가 새 술에를 모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인위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술에 싣고 가는 것은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줄 때 자기들의 방법대로 술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편리하고 진취적인 그것보다는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학원 29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되게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학수고대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법궤를 모셔놓은 일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 일을 책임지고 수행했던 웃사와 아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실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지 않게 그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반성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반성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9절로 15절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학원 299쪽. 다윗은 군주의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수수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여호와만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다윗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수수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경과 경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고아자손은 40년 동안 줄곧 어깨로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고아자손은 법궤에 무겁고 가벼움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는 법도 없었습니다. 법궤는 백성들보다 900m 앞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그로 드디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로 8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 놓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수레를 만들 것인가? 배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어깨에 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고아자손은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민수기 4장 8절에 보면 고아자손은 끊어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자손은 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오늘날의 고아자손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는 안식의 계명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고아자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늘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함에 있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방법대로 명확하게 하늘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왕복을 겸손히 벗고 겸손히 수수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 방법은 나의 편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